여호와 부흥보 제21기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훈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실로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라.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성경에 귀한 부분이 매우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빛과 충족함을 나는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여호와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 사용된 이름이 임의적인 것이 아님을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이름을 사용하든 그분의 이름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이름을 사용하실 때마다 다 임의로 한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의 이름도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 등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예수로 바꾸는 것은 교리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하는 데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하나님이란 단어 외에 특별히 그분 자신, 곧 여호와의 이름을 언급한 것은 그분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하나님과 여호와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계시하시기 위해 어떤 이름을 사용하셨는가에서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3장까지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 각각 다른 이름을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계시하시기 위해 적어도 세 가지 명칭을 사용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은 다 하나님이라고 말했지만 창세기 2장에 사용된 명칭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는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왜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고 창세기 2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까? 기묘한 것은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을 사람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이름을 알았지만 아브라함은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을 몰랐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과 15절에 와서야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왜 여호와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까? 원문에 의하면 하나님은 강하고 힘센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란 이 이름은 만물을 창조하시는 방면에서의 하나님으로서 창조에서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하나님과 사람이 관계가 있을 때 사용되는 이름입니다. 창세기 2장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말하기 때문에 즉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은 사람을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창세기 2장에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사용된 것은 항상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시라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만물 창조에 관계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여호와의 구별을 보여주는 몇 구절을 보기로 합시다. 창세기 7장 16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여러분은 여기에 차이점을 압니까? 방주에 들어간 것은 암수이고 하나님의 명하심을 따른 것이며 여호와는 노아를 방주에 넣으셨습니다. 어느 하나라도 빠뜨려 놓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명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명하심은 하나님의 권위와 관계되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들어갈 때에는 여호와가 그를 그 안에 넣었다고 말했지 하나님이 그를 넣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방주 안에 갇힌 것들은 여호와의 돌보심과 관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여호와에 대한 다른 용법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여기서 우리는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신다고 말한 것과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한다고 말한 것을 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붙이고 온 땅으로 여호와를 알게 한다고 말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를 돌보시고 대적을 내 손에 맡기시기 때문에 나와 관계된 분입니다. 그러나 온 땅에 있는 사람들, 곧 이스라엘 외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분이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지 않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과 관계된 이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반인과 관계되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그분의 능력을 알게 합니다. 역대하 18장 31절 병거의 장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저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저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저희를 감동시키사 저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여호사밧을 도운 분은 여호와이시고 그들을 감동시킨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을 도우신 것은 여호사밧이 하나님과 친근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적에 대하여는 그들이 하나님과 왕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은 내가 들은 몇 가지 예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일반적인 이름이고 여호와는 친밀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켜 말한 것이고 여호와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방면을 가리켜 말한 것이고 여호와는 하나님의 친근하심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은 여호와를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는 창조 방면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장에서 물론 사람이 언급되었지만 그것은 창조와 능력에 관계됩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은 하나님이 사람과 친밀하시고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왜 창세기 2장에서는 여호와라고만 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까? 이는 2장의 여호와가 바로 1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실 뿐 아니라 또한 사람과 친밀하십니다. 창세기 2장부터 출애굽기 3장까지 계속 여호와라는 이름이 사용되었지만 출애굽기 3장 14절에 와서야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였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혼이라.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에게 만일 내가 이스라엘에게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고 말한다면 그들은 우리 조상의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볼 때 나는 어떻게 말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만일 직역한다면 나는 이다. 나는 나이다. 나는 그것이다. 내가 그것이다. 입니다. 물론 이 이름에는 스스로 영원히 계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는 나이고 나는 그 나라고 했기 때문에 역자는 문자 그대로가 아닌 어떤 뜻으로 표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를 그들에게 보내신 여호와 우리 조상의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나는 나이다가 그분의 이름입니다. 누가 모세를 보냈습니까? 나는 이다 이신 분이 그를 보냈습니다. 나는 이다. 나는 나이다. 형제자매여, 여러분은 이 이름의 보배로움을 느낍니까? 오늘 저녁 나는 특별히 그분의 보배로움을 더욱 느낍니다. 나는 이다. 나는 이다. 나는 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은 이다 이신 분임을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놀랍고 그분이 말씀하지 않은 것도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말씀하신 것도 놀랍고 온전히 말씀하지 않은 것도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다 말씀하시지 않은 것도 놀랍지만 그분이 절반만 말씀하신 것도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솔직하게 말씀하신 것도 놀랍지만 은은하게 말씀하신 것도 놀랍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그분이 무엇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단지 나는 이다 라고 말했으므로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의 뜻은 그리 완전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다이신 분이 모세를 보낸 것입니다. 그날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나는 이다 사이에 능력이라는 단어를 추가했다면 나는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만일 그 사이에 사랑이란 단어가 추가된다면 나는 사랑이 될 수 있을 뿐 능력과 지혜와 의와 거룩과 구속이 될 수 없고 위로와 보장과 견고한 성과 피난처도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뿐 그를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무엇을 추가하도록 그분 자신이 무엇무엇이라는 항목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에 따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 안에 첨가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어떤 필요가 있고 믿음도 있다면 하나님은 이다 사이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추가할 수 있고 그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이십니다. 우리에게 피난처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우리에게 견고한 성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견고한 피난처이십니다. 우리에게 승리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이십니다. 우리에게 거룩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거룩이십니다. 우리에게 방법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방법이십니다. 나는 길이요라는 말에서 이 길은 원문에서 방법이라고도 합니다. 우리에게 빛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십니다. 당신이 무엇을 필요로 하든 그것을 여기에 첨가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여기에 첨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한 장의 백지 수표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수표 위에 서명을 하고 당신에게 주었다면 당신이 임의로 그 위에 액수를 적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천불이라고 적으면 천불을 소유하게 되고 만불이라고 적으면 만불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 수표 위에 서명이 되어 있다면 당신이 기입한 만큼 액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인 줄 모르고 여호와가 누구인 줄 모릅니다. 나는 이 이름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느낍니다. 이로 보건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견고한 산성으로 여기고 의인이 그 안에서 행할 때 안전함을 얻는 것을 남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이름의 의미를 이해했다면 다윗과 같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구약에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중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인하여 사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선대하시며 라고 간구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려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종일 주의 이름으로 기뻐하며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 라고 찬미하였습니다. 하나님 자신도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 믿음의 터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아래서 하나님의 이름의 실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놀라운 일을 성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이심.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는 구약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계시라고 생각하여 신약에 있는 우리들은 이 이름의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것에 대해 모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구약의 여호와가 바로 신약의 예수이십니다. 예수라는 뜻은 여호와 구원자입니다. 이 세상에 계실 때 주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구약의 여호와라는 것을 시인하셨습니다. 그분은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주 예수님은 그분이 바로 나는 이다 이신 그분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분은 또한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주 예수님은 그분이 바로 여호와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돌을 들어 그분을 쳤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나는 이다 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분 자신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나는 선한 목자니라 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부터 우리는 많은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얻기만 하면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인해 그분께 감사드립니다. 여호와,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실로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이 이름은 특별히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의 노정에서 사용된 이름입니다. 이 노정에서 항상 나는 이다 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부터 왕국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겪은 어려움이 아무리 크더라도 여호와는 나는 이다 이신 분입니다. 그분은 이것이요 저것입니다. 친구들이여, 우리의 구원부터 장래의 왕국을 얻기까지의 노정에서 여호와의 이름은 광야에서 믿는 이들이 갖는 이름이요 우리로 하여금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이름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떠한 효력이 있습니까? 이 이름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이치를 논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이치에 대해 하나님이 사람과 논할 때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구약의 한 선지자가 말한 것 같이 당신이 이치를 논할 때 당신이 이기게 된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치는 너무 깊어 사람이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치를 논하지 않고 그분 자신을 이치의 기준으로 삼으십니다. 여기서 몇 가지 실례를 들겠습니다. 레위기 18장 4절 너희는 나의 법도를 좇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18장 5절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18장 6절 나는 여호와니라. 18장 30절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19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19장 4절 너희는 헛것을 위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19장 10절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19장 12절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19장 14절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19장 16절 너는 내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며 내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위기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위기 19장 25절 하반절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레위기 19장 28절.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는 살을 베지 말며 몸에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위기 19장 30절.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나는 여호와니라. 레위기 19장 31절.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레위기 19장 32절.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위기 19장 34절. 너희와 함께 있는 타국인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객이 되었더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레위기 19장 37절.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나의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민수기 3장 41절.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난 것의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민수기 3장 45절.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명령에는 이유가 있습니까? 너희는 죄를 짓지 말라. 내가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다른 이유는 없다. 내가 너를 채찍질하려는 것은 내가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내가 레위인을 내 것으로 취하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나에게 비쳤기 때문인가? 아니다. 내가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라. 내가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이 일 혹은 저 일에 대하여 너희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내가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결코 다른 이유가 없다. 만약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나는 나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을 따를 수 있다면 그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온 세상에는 죄를 짓게 하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이다 라는 이 큰 이유로 인해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나이다 라고 하신 말씀은 간단명료하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는 이다. 나는 능력이 있는 자이다. 그러므로 너는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 나는 이다. 나는 너희의 능력, 보장, 거룩함, 의와 공급이다. 당신은 왜 죄를 짓습니까? 당신은 제 안에 정욕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여호와께서는 나는 이다. 의와 거룩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왜 죄를 짓습니까? 당신은 저는 돈이 없으므로 남에게 빌릴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나는 너에게 공급하는 자이다. 너희는 왜 남에게 빌리려고 하는가? 내가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내가 너를 도울 수 없어서도 아니고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지킬 수가 없어서도 아니다. 나는 나이며 나는 너를 지킬 수 있다. 내가 죄를 짓는다면 내가 죄 짓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 나는 나이다. 나는 능력일 뿐 아니라 지혜이며 가장 너희를 사랑하며 너희를 선택한 자이다. 나는 이런 것들만이 아니다. 나는 나이다. 나는 여호와이며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잘못한다면 나는 반드시 너희를 통제하고 감독할 것이며 너희를 징계할 것이다. 너희가 죄를 짓는다면 나는 반드시 너희를 징계할 것이다. 첫째, 그분은 능력이십니다. 둘째, 그분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의 거룩함과 사람의 의이십니다. 여호와는 그분 자신이 거룩함이시고 의이셔서 그분의 거룩함과 의에 따라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명칭을 쓰는 데 있어서 그분은 우리에게 이유를 말씀하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백성에게 나는 여호와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나오도록 인도한 여호와이다. 나는 너희를 가나안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한 여호와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그러므로 절대로 죄를 짓는 일을 너희가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임.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혼이라. 여기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누구입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의 방면에서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며 하나님은 나는 이다, 이십니다. 사람의 방면에서 여호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방면에서 하나님은 곧 하나님이시며 여호와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분 자신이 어떠한 분인가를 계시해 주십니다. 사람의 방면에서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계시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그분이 그들에게 능력이 되셨듯이 우리에게도 능력이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그분이 아담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담이 죄를 짓고 아브라함도 죄를 지었습니다. 왜 아담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왜 아담의 후손 아벨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주 예수님은 육체를 따라 말할 때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나왔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많은 사람 가운데서 자신을 이 세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이 세 사람에게 다른 사람과 다른 무언가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그들 세 사람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한 이 세 사람은 무언가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 세 사람을 선택하셔서 세상에서 세 종류의 사람의 대표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그는 믿음의 유인입니다. 그는 일반적이지 않은 비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그분이 비범한 사람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단지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니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다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비범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낙심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삭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삭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먹을 것이 있으면 먹고 잠잘 곳이 있으면 자는 사람입니다. 그는 비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나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평범한 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위로하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쁜 사람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또한 그분은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은 성경 가운데 아주 나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세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는 아브라함, 아주 좋은 사람의 하나님이며 나는 이삭, 평범한 사람의 하나님이며 나는 야곱, 아주 나쁜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믿음이 특출한 사람의 하나님이며 또한 평범한 사람의 하나님이며 세상 사람 가운데 도적이나 창기와 같이 아주 나쁜 사람의 하나님입니다. 만약 내가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라면 그분은 또한 나같이 특출한 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내가 이삭처럼 평범한 사람이라면 또한 그분은 나같이 평범한 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내가 모태 안에서부터 나쁜 사람, 즉 나의 형과 다투고 어려서부터 아주 나쁜 사람이라면 그분은 나같이 나쁜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되실 뿐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당신은 특별히 훌륭합니까? 하나님은 방법이 있으십니다. 당신은 평범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방법이 있으십니다. 당신은 특별히 나쁜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역시 방법이 있으십니다. 부활. 그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자신을 부르시며 바꾸신 적이 없으십니다. 주 예수님께서 곧 죽으실 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산 사람의 하나님이시므로 사람은 부활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님은 또한 한층 의미를 더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을 부르신 것은 곧 하나님께서 부활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냅니다. 아브라함이 비록 훌륭해도 죽을 것이며 썩어서 냄새가 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부활하게 하실 것입니다. 평범한 이삭도 죽을 것이며 썩어 냄새날 것이지만 하나님은 또한 그를 부활하게 하실 것입니다. 간교한 야곱일지라도 죽고 썩어 냄새날 것이지만 하나님은 또한 그를 부활하게 하실 것입니다. 부활의 영역 안에서 타고난 것에 속한 모든 것은 지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산 사람의 하나님이시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또한 죽을 사람의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그분은 부활의 영역 안에서 이 세 사람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의 타고난 재능이 아무리 훌륭하든 평범하든 나쁘든 모두 썩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재창조하시어 우리로 그분 안에서 새로운 것을 얻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타고난 것에 따르면 우리는 많은 것이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제거하시고 동일하게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분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타고남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임을 그분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타고난 방면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많은 것이 다르지만 부활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것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타고난 것을 주의하지 않으시고 은혜 가운데서 그분 자신이 하신 일을 돌아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마치 그들에게 다른 것이 없는 것처럼 완전히 다른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며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습니다. 부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타고난 것은 지나가고 초자연적인 것이 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것은 지나가고 두 번째 것은 옵니다. 당신은 타고난 재능이 훌륭하든 평범하든 교활하고 좋지 않은 것일지라도 당신은 당신의 타고난 재능이나 평범함이나 교활하여 좋지 않은 것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 안에서 당신에게 새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타고난 방면은 쓸모가 없으며 하나님의 뛰어난 방면만이 쓸모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분은 부활을 보시기 때문에 그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으십니다.
영원 안에서의 회상.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혼이라. 이것은 나의 영원한 이름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나는 영원히 이다 입니다. 나만이 유일하다는 뜻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나의 이름이 어떠하면 나도 영원히 어떠함을 뜻하는 나는 영원히 여호와이다. 두 번째, 내가 영원히 여호와임을 여러분에게 기억하게 하는 나의 기념이다. 나도 내가 영원히 여호와임을 기억한다. 하나님 자신이 여호와인 것을 잊어버리거나 또한 우리가 그분이 여호와임을 잊어버리는 것을 제외하고서 여호와는 우리에게 영원히 이다이시며 우리가 필요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